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포트 어토리티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IS의 자폭 테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겁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친구들 가장 많이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죠. 당장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더 전쟁보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하면 수십 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 또 전 세계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달래고 얼르고 우쭈쭈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서치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그 여성가족부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그래서 근데 영문 이름에 여성이 없어요. 영문 이름에 보니까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만 있더라고요. 그 젠더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게 구분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심리학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양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화장실, 뭐 탈의실 뭐 이런 거 혼용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신이 어질어질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서적이며 심리적이며 영적인 그런 기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강도떼 같은 이 시대의 문화들에게 일격을 당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영혼들의 형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대하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빛으로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을 보여주죠. 몇 달 전에 이 본문을 살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백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전에 했던 거 보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문학적 기법 가운데 그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학하신 분들. 낯설게 하기는 항상 보는 그 액자를 이렇게 빼딱하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서 걸어보는 거예요. 애들 눈높이에 맞게 낮춰서도 한번 더 보는 거죠. 항상 익숙해 보이는 그것을 좀 비틀어 보는 거. 그래서 낯선 마음으로 다시 보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인데 성경은 또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빼딱하게 한번 빼딱한 게 아니고 조금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옆으로도 한번 이렇게 놔보고 이렇게 푸시업 자세로도 한번 보고 이렇게 서서도 한번 보고 소리 내어서도 한번 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새로운 관찰, 새로운 해석 또 아주 상큼한 적용이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도 치솟고 예수님에 대한 반발도 함께 치솟아가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무렵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생이라. 영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영생이다.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대답을 아마 율법사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행여나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간과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율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렇게 함정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뭐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이니까요, 율법을 뭐 종으로 횡으로 막 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속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가장 정통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 십계명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답, 가서 그걸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실천하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지점에서 이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제대로 된 반응은 예수님 정말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저는 틀렸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학자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한데 이웃의 대상이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웃의 범위를 한번 정해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이 너무 넓으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범위를 좀 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 무슨 대답을 하면 또 도발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도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두 도시 사이에는 굉장히 급한 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도 많고 계곡도 있고 뭐 조명은 물론 없을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혹시 혼자서 밤에 뭐 할렘가를 걸어가라거나 브루클린 뭐 이렇게 브롱스 뭐 이렇게 잘 안 가봤습니다. 밤에 혼자 아직 안 가봤는데 무서워서. 근데 그런 길을 혼자서 가보라 그러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는 조명도 없고 전화도 없고 치안도 엉망이었을 것이니까 훨씬 더 위험했을 겁니다. 영화가 시작돼요. 첫 장면에 어슴푸레한 달빛이 비치는데 한 남자가 터벅터벅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저벅저벅저벅 음악이 흐르죠. 보통 이때 아주 긴장된 음악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긴장된 음악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잔잔, 자자잔잔. 그래서 어제 이 부분 할 때 그걸 틀어놔 봤어요. 아우,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몽둥이가 나오더니 퍽퍽, 하고 이제 쓰러진 거죠. 그리고는 옷을 다 벗겨가고 있는 걸 다 가져가고 발로 막 거반 밟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방치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 정도 하는 신음소리 정도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대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긴장감 넘치고 스릴 넘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골든타임 안에 이 사람을 발견해 주어야 합니다. 동이 트고 해가 뜨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부를 힘이 없습니다.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수동적인 상황이죠. 시간은 그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체온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피도 많이 흘렀고 어쩌면 내 쪽으로 장파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집전했던 사람입니다. 혈통을 따라 세습되는 직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나병 환자의 치유를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전반적인 그 재반 업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행정적인 일부터 뭐 문지기의 일부터 성가대 뭐 찬양팀의 일 이런 일들을 다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존경받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항상 많은 스케줄이 있었고 행정 스케줄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직무상의 이 특별함 때문에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는 좀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식을 진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나눔과 섬김의 그런 현장에는 시간과 물질과 체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며 죽어가던 그날 아침에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순번을 따라서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고 가슴이 벅차고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리고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눈앞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이쿠 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가던 길을 길 반대편으로 옮겨서 계속하여 걸어간 겁니다. 보고 피하여 계속하여 걸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다음 행사 스케줄과 예식 스케줄, 신방 스케줄을 더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 데 가장 적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현장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이 제사장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여러 가지 예식들을 막 섬기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현장을 피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진정성조차도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라고 이 캐릭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더 먼저 더 멀리서 막 보이기도 전에 피해야 한다 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고통하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감각했고 못 인정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선을 행해야만 구원 받는다면, 선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나는 완전히 파산이구나 하는 고백이, 그런 신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대하는 정확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율법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을 겁니다.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작 나라면 구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죠. 혈통이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욕 중에 사마리아와 관계된 욕이 많을 겁니다. 그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욕으로 사용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인 것이 분명한 그 남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강도가 그 인근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자신의 신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과감하게 나가서, 과감하게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포도주 주머니를 열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단어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것으로 상처를 소독합니다. 그것으로 상처의 진통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단단히 싸맨 다음에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밤새 돌보아 주었습니다. 상처를 돌보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도 약속했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구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큰 손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행 계획이 취소되었을 거고 비즈니스 약속이 취소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뢰를 잃었을 것이고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연쇄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고 자신보다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근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율법학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당했다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할 이웃을 뭐 제안해 준다든지 내가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사명이자 삶의 열매이자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위를 본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첫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아, 난 할 수 없는데, 아, 난 완전히 파산이구나, 정말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자기 인식, 그런 자기 고백, 그런 자기 성찰, 그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나 정하고 있는 그 탁상공론 그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도전하고 움직여서 섬기고 살리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순서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를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그냥 버려져 있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나를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건져내어 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반응이 거기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거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내신 거죠. 부모님을 보내셨든지 나의 친구를 보내셨든지 때로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맘 먹고 장사 한번 해보려고 대단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17길을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맘 먹고 이민을 결심하고 가족과 친구와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어이없이 당하고 속고 맞고 빼앗기고 널브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포기라는 단어가 가장 선택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때, 도와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지 못했을 때,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소름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그런 충격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직장에서 전쟁 같은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으셨던 분도 계십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생면부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는 내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엇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건가요? 홀로 있다가 강도 맞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그런 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배신하고 또 실망시켰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 거죠. 우리의 잘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저 택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 좀 내어주시고 뭐 스케줄 좀 꼬이시고 치료비, 교통비, 숙박비 정도 내어주신 그 정도의 그런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하게 본문에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과감한 이런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섬김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도덕주의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확인되고 거기에서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주님의 전격적인 구원의 개입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다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금 쓰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이방인도 불신자도 심지어 동물들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나에게 맡긴 은사입니다. 내 몫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우상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도움 때문에 그렇게 나는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삶을 심플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좀 더 심플 라이프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자녀들이 도와야 합니다. 형제간에 어려우면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마 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들 힘조차 없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냥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구제기금에 신청을 해서 얼마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신청서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직접 돕고 있습니다. 뭐 직장 잡아주고 평생 책임지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으켜줄 수 있는 정도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섭리의 플랜이 또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응급구조요원으로서 심폐소생술까지만 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소생하는 그런 루아흐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의 역사,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건물을 다 짓기까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은 잠시 보류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계속 살리고 있으면 재정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계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특별히 우리의 10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위험합니다. 너무나 예리한 칼날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벌판을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윤리관, 그들의 가정관, 결혼관, 연애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성문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와 관념과 세계관적인 이런 체계로서의 성관념, 이것이 아주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창조의 질서와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관심과 축복과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적인 영상 콘텐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잘 훈련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 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규모에 맞게 계획해서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 연초가 다가옵니다. 과소비하지 않도록 우리부터가 먼저 그렇게 규모를 잘 갖추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 영적인 권위,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정말로 이 세속의 시대에 도시 문명으로 나가서 정말 상처받고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 세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 아이비리그 합격 숫자라든지 뭐 전문직 진학률 이런 정도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해야 할 것은 거룩을 준비해야 되고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 그것이 이 도적대가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로 다음 세대를 파송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프란시스 쉐퍼의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다시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2017년의 마지막 달력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가 들어가야 했고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율법사도 할 수 없었고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위험하고 그 혹독한 헌신을 감당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과감한 헌신으로 우리는 생명과 구원과 사명을, 생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노력을, 그런 헌신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날의 강도만난 자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서, 아니요, 나온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36.5도씨로 의자를 데피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벤치 워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 제가 축구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요, 벤치를 데피는 사람. 우리가 벤치 데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필드로 나가서 수고하고 뛰며 진력하고 최선을 다해 발을 맞추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있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앉아있어야 됩니다. 앉아있고 난 다음에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앉아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충전한 그것으로 나가서 섬기는 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죠. 저도 어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넉넉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좀 더 과감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과감하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또 더 먼데 있는 강도 만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먹겠습니까? 하루에 다섯 끼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연말에 뭐 어떤 이렇게 파티에 가면 되게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 점심 안 먹고 올 건데, 뭐 이런 얘기. 점심 안 드셔본 들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드시겠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끼는 객끼니에요. 또, 음식이 너무 화려한 음식이 많으면 눈으로 배불러서 생각만큼 많이 못 먹어요. 그게 우리 형편이라고요. 쌓아봤자 얼마 안 쌓인다고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요, 또. 적당하게밖에 먹을 수 없어요. 또 열심히 먹고 또 운동해야 되고 또 뭐 수치가 올라갔네 말았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형편이잖아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요. 옷 많으세요? 있으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몸 겨우 이게 하나인데 아무리 얼마나 바꿔 입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묘기하는 것처럼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이렇게 옷 바꿔 입으시겠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침에 입고 오면 하루 입을 거 아니에요. 며칠은 또 입잖아요. 아닌가? 그래도 아무리 매일매일 바꿔 입어도 옷도 한계가 있잖아요. 신발 많으세요? 어느 집에 갔더니 신발이 한 방에 있는 집도 있던데, 아니 자기 발 그 두 쪽인데 신어봐야 얼마나 신겠냐고요. 모자가 많은 집도 있더라고요. 모자, 난 모자 파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그냥 사는 사람이래. 팔면은 많아도 괜찮은데 사는데 그만큼 많으면 어쩔 거예요? 아, 머리 하나인데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동차 많으세요? 뭐 필요하죠. 한 대도 필요하고 두 대도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얼마나 많으시려고요? 크시면 얼마나 크시려고요? 네? 뭐 물론 이게 소비를 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셔야죠. 입어야 되고요. 차도 타야 되고요.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전도서에서 쾌락주의도 안 되고 금욕주의도 안 된다, 나에게 주신 분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데요, 웰리빙 라이프 할 때마다 제가 전도서 특강을 하러 가거든요. 하루 할 때마다 또 읽어요. 매번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아니다. 근데 정말 그 절묘한 균형 적절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린 지금 넘쳐서 문제지 뭐 모자라서 너무 그렇게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밥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드시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웃 중에는 밥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웃 중에는 택시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팔고 고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함께 누리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바는 죄예요, 여러분. 오바는 죄예요. 심플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유는,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베풀기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심플한 라이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 은사를 맡기신 것은 자랑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천국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 말은 내가 100배 잘 살겠다라고 결심하거나 그렇게 100배를 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뭐 그런 것은 교회 재정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과감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감당하라 하는 주님의 엄중한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잘 본받는, 그 예수님 모습을 잘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고 또 얼만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울도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또 여러 가지로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라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주님의 본을 받아 다 함께 그런 선한 구원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